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성도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캘린더를 보니까 딱 제가 넉 달 만에 오늘 여러분들 앞에 다시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8월 8일 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8월 13일 날 한국에 들어갔는데 오늘이 12월 12일이에요. 그런 거 보니까 딱 넉 달 만에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또 한편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참 우리의 행동이나 또 삶이 많이 위축이 되고 제약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그런 가운데 시간은 어김없이 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번에 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좀 일찍 들어왔어요. 원래대로는 제가 한 두 주 정도는 최소 더 있어야 들어오게 되는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말씀 같이 나누면은 제 아내가 장인 장모님 이렇게 케어하는 일에 주 한 5일 정도 매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해요. 많이 힘들어서 제가 좀 학교에 양해를 구하고 좀 이렇게 서둘러서 들어왔고요. 그나마 또 하나님께서 또 힘 주셔서 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왕 제가 이번에 조금 길게 읽게 되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또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또 고민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거창하게 제목을 붙인다면은 하나님의 그 뜻, 우리가 흔히 말하는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자체에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그런 일인 것 같으면서도 거기에서 저는 그 자체가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날 그 한국의 기독교를 보게 될 때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좀 너무 셀 수도 있는데 제가 하는 고민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과연 이것이 기독교가 맞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정말 이게 기독교의 본 모습인가?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인가?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면은 과연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오늘도 교회 나올 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나왔나 아니면은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교회에 나왔나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그 한국에 기독교가 상당히 저는 본질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나의 문제를, 나의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예배 대상이고 내가 그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그분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하고 가슴이 설레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건 아니신지요.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냐면, 사실은요, 세상에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신과 종교는 많아요. 예, 적어도 종교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존재들은 나름 인간에게 뭔가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말을 해요. 나름대로 좋은 것을, 좋은 데에 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좋은 데를 약속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면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오게 된다. 우리가 좋은 데 가게 된다. 또 이왕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도움 받아서 요즘식으로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로 하면은 대박 나고 성공하고 잘 살게 된다, 잘 된다 이런 데 너무 관심이 많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말 그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관심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저는 본질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크리스천이 되었는가? 나는 왜 크리스천인가? 세상에 많고 많은 종교들이 있고 신들이 있어서 뭔가 좋은 걸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굳이 나는 오늘 왜 교회에 와서 여기에 앉아 있는가? 예. 라고 하는 질문이죠. 기독교가 점차적으로 주술적인, 뭔가 신비스러운, 뭔가 좀 특이한 것, 그런 거를 찾고 추구하는 종교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런 즐거움보다는 뭔가 왠지 좀 특별한 거, 그런 거를 찾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 그리고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그런 종교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단적으로 분명히 있어요. 왜 기독교가 기독교 아닌 모습으로 점차적으로 변해가고 있을까? 이유는 분명한 이유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점차적으로 성경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가장 쉽게 대비를 하면은요,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모습과 임재를 만나기보다는요, 솔직히 성경 읽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대신 뭘 할까요? 네, 대신 다른 걸 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절대 나쁜 게 아니죠.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고, 적어도 저는 제가 뭐 기도를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제가 고백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복종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바라는 걸, 내가 구하는 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답을 받기보다는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내 계획을 내려놓게 되고 나의 불안을 내려놓게 되고 나의 염려를 내려놓게 되고 그저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렇게 돼야 기도가 맞춰지더라고요. 그 시간이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까지 그냥 엎드려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훌쩍 가요. 그러나 기도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냥 기도일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 그 자체가 우상숭배적인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도 정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나한테 유익이 될까라고 하는데 너무 빨리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뭐 많이 잡아야 뭐 한 80년대, 90년대 정도 들어와서부터 소위 큐티라고 하는 걸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개인적인 성경을 읽고 개인적인 시간을 경건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성경만 읽고 예배만 참석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그것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한 80년대부터 일어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도 많은 큐티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특징적인 아주 전형적인 포맷이 뭐냐면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는 그것을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적용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많은 교재들이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유익을 줬느냐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실천할 거냐라고 하는 그 거기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공허하게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좀 불안한데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결국 나한테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대로 초점이 옮아갈 때 크게 의미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그 큰 타이틀을 지금 붙이고 있어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제가 관심을 부쩍 갖게 된 주제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굉장히 본질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그런데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고 또 익숙해져 있고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짧지만은 이제 말씀을 나누는 그 기회 속에서 네, 매주 말씀을 나누는 주제는 다르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 좀 더 내년 한 해 보다 더 진솔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서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12월 달이에요. 예, 벌써 이제 두째 주네요.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해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칼렌더 하나 넘어가는 거고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섯 추스리고 어떻게 해야 좀 더 어떻게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몸부림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를 이제까지 산만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마음을 뺏어가게 하고 우리 시선을 흐리게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정리정돈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한 거는 하나님만이 홀로 유일하신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심지어는 내가 어떻든지 간에 예, 나의 정말 당면하고 다급한 문제가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주권자이고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때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걸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읍시다 뭐 참 많이 하고 노력하고 정말 체크해가면서 성경 읽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성경 읽는 것조차도 잘못 읽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잘못 읽냐?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잘못 읽느냐? 참고 자료가 부족해서 잘못 읽느냐? 이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보면 아예 나의 시선이 다른 데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자체가 충분히 우리에게 그런 어떠한 그 마음을 흥분시킬 수 있는 예, 그러한 성경에서 정말 그런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예요. 사실 1절부터 좀 다 읽었었으면 좋을 뻔했지만 시간상 7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 바울이 여기에서는 이제 바울 스스로가 자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바울 자신의 체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바울이 보니까 여기에 보면 세 번째 하늘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셋째 하늘, 뭐 삼천층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third heaven 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나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잘 모릅니다. 예, 하늘에 가면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에서 세 번째 하늘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도 충분히 마음에 전달이 되는 건 뭐냐면 어떤 깊은 곳, 그렇죠? 하늘나라라고 하늘이라고 또 여기 심지어는 낙원이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분명히 하늘나라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이 가본 곳이 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체험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바울이 어쨌든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경험이 대단했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내가 이것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한다, 두려워한다. 그래서 결국 그만두노라. 6절 끝에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내가 이거를 좀 자랑을 하기는 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것이 우리의 말로 말로 일일이 표현이 안 된다. 말로 일일이 표현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6절 끝에 보면은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러면은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한테 전달한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본인이 세 번째 하늘에 갔었다 라고 하는 특별한 그 낙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런데 결국 그것이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일일이 이룰 수 없는 이루지 못할 그러한 일이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어요. 개인적으로 와 대단한 경험을 한 것 같다. 정확하게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지는 않지만 부럽다.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되고요. 또 실제로 그걸 사모하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나도 그랬으면 하는 사람들이 사실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요. 조금 더 얘기를 확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신저로서, 전령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계시를 전달하시는 그러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특수할 때들이 많아요. 그냥 귀로 듣고 들려주는 말을 전할 수도 있고 또 뭔가를 보고 어떤 환상 중에 이상을 보고 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일들이 때로는 굉장히 육체가 소모되는, 소진이 되는 그래서 그 당사자는 그 체험 자체가 굉장히 뭐 황홀하다고 할까요? 그럴 수도 있으면서도 그러고 나서는 본인이 아파 두루눕기도 하는 그렇죠? 예, 몸이 쇠해지는 그러한 경험까지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초점은 거기에 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선지자들이 어떠한 그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한국말과 우리 영어를 쓰니까 영어하고만 쉽게 비교해도 아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속에 충분히 오해될 소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로 말씀을 드려요. 영어로는 선지자를 뭐라고 그러죠? prophet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선지자가 하는 일을 동사로 뭐라고 그러죠? prophesy. 그렇죠? 예, prophesy 한다 그래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 prophet이라고 하는 말과 선지자가 하는 그 활동, prophesy 하는 그것이 하나의 같은 단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글 볼까요? 한글로 보면은 선지자, prophet, 그러니까 prophet은 선지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prophesy를 뭘로 번역하죠? 예언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단어예요.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평행하게 번역을 했다면 선지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한국말 개념상 좀 어색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대신 선지자가 하는 활동의 대표적인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집약을 해서 우리가 쓰고 있어요. 선지자가 뭐하냐? 예언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말 심판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갑니다만은 사실 프로퍼사이하다, 선지하다의 우선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발설하는 거예요. 나가서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는 선지자 하게 되면은 사실 구약적인 관점에서, 구약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선지자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초점이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전할 말에 가게 돼요. 선지자가 뭘 말할 건지, 저 사람이 뭘 말할 건지, 왜냐하면 저 사람이 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지자가 예언한다라고 그렇게 각인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이 슬그머니 딴 데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지극히 어떻게 보면은 당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이 기회를, 이것을 뭐 나쁜 것은 굳이 아니라고 생각은 돼요. 자꾸 나한테 초점을 맞춰서 그러려고 하는, 그러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엄밀하게 보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한 어떠한 정말 기적과 같은, 이적과 같은, 정말 이건 환상보다도 좀 더 차원이 높은, 이상을 보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차원이 높은 경험이 아닌가, 체험이 아닌가 싶어요. 바울이 하늘나라에 가본 거예요. 본인의 몸 안인지 밖인지 본인도 잘 모르겠다. 주님만 아시겠다라는 하는 말을 두 번이나 해요. 예. 네. 그 말은 본인이 말을 아끼느라고 하는 거지 거의 확실하게 내가 지금 거기 갔다 왔다라는 의미로 저에게는 들려요. 그런데 결국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초점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춰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우리가 그걸 아는 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속속들이, 그래, 바울이 무슨 체험을 했어? 하늘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뭘 체험을 했어? 그랬더니 뭐가 좋았어? 하나님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 않아요. 결국은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바울 하면은요, 사실 정말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사도들 중에서도 으뜸가는 사도라고 할 수 있죠. 예, 정말 본인은 늘 그 다른 사도 축에 못 드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나도 사도다라고 하는, 예, 그러한 어떤 그 변증을 자주 하긴 합니다만은 사도 중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받고, 예, 크게 쓰임 받은, 예, 그런 사도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거 말고도 이미 바울은 정말 본인이 예수가 누군지 몰랐을 때 이미 예수님을 그냥 직접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너무 정말 그 센 광채, 밝은 빛이라고 할까요? 같은 그러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눈이 멀기도 하는, 잠시 안 보이기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보게끔 해 주시기까지 보지 못했던, 예, 그런 체험까지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바울에게 신비스러운 그 계시를, 계시의 비밀을 얼마나 많이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그 바울이 쓴 서신이 13개잖아요. 세상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됩시다. 거기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렇게 신앙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주일학교니까,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심어줘야 돼요. 어렸을 때 아무런 사실 어떠한 그 비판이나 그런 생각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하지 못할 때 제일 좋은 주일학교 교육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암송이에요. 암송이에요. 그렇죠? 저도 지금도 2년 주일학교 때 외웠던 성경 구절은요, 절대 안 까먹어요. 지금 다시 외우는 구절들은요, 외웠다가 내일 되면 그냥 없어져요. 그런데 주일학교 때 외웠던 거는요, 예, 그냥 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입에서 줄줄줄 나와요. 어린아이들은 성인만큼 논리적이고 또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머리는 못 되지만 암기력은요, 어른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애들이 나보다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훨씬 더 잘 외워요. 그리고 그때는 그런 교육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던져주고 네가 판단해봐. 네가 생활 속에서 적용해봐.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니? 아이들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수십 년 동안 한 40년 가까이 교회가 교육을 그렇게 해가면서요. 한 세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젊은 세대가 없다는 것 아시죠? 주일학교가 없는 한국교회가 아마 한 반은 될걸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학교가 없다가 성인이 돼서 언제부터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될지 정말 그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만 기대할 뿐이에요.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아이들에게 저는 그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판단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가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남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만나게 하고 거기에서 지금 당장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아이도 고민하겠죠.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고민하면서 자기 인격이 형성되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 같은 사람은 좀 특별 대우를 해줘야죠. 그렇죠? 바울 같은 사람은 좀 하나님께서 좀 잘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가시가 나와요. 육체의 가시. 예, 사탄이 정말 가져다 준 어떤 그 고통.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학자들도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여러분 다 뭐 다 아시는 대로 뭐 흔히 하는 얘기가 막 안질 아닌가. 안질 얘기는 예, 종종 있고요. 또는 심지어는 간질 얘기도 있어요. 예, 예. 또는 또 말이 어눌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말라리아 등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바울에게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도 힘들어서 진지하게 세 번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세 번 이걸 놓고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아침에 한 번, 점심 때 한 번, 저녁 때 한 번 밥 먹으면서 기도한 그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예. 바울이 정말 힘들어서 고민이 되어서 아파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생각 같으면은 하나님 정말 제가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또는 병이 아니라 뭐 다른 거 뭐 이 뭐 어떤 인생의 꼬인 문제 뭐 사업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학교 진학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거라도 그렇죠? 인생의 어떤 문제 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좀 더 하나님 일 열심히 더 잘할 수 있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더 제가 많은 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거든요. 저도 그러고요. 예.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뭐였냐면은요. 하나님은 그걸 고쳐주시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추시지 않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때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조차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지 그 나머지는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고민했던 그 문제는 바울의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은 그냥 드른둥만둥 하시면서 그냥 스쳐가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무슨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뭐냐면요. 바로 그 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영어로만 perfect해진다. Made perfect. 예, 즉 나는 약하지만 나의 약함이 해결되는 것으로서 나의 가시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승리했다. 우리는 그걸 승리라고 하죠. 많은 경우에 기독교가 승리를 갈구하는 기독교가 됐어요. 승리하는 기독교가 됐어요. 승자의 기독교가 됐어요. 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기독교보다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승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어느새. 네. 잘 되는 기독교, 성공하는 기독교, 긍정적인 기독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무능 속에서 또는 우리의 죄 속에서 우리는 무능하고요. 즉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내 손을 벗어나서 내가 일일이 관계하지 못하는 일들이 놀랍게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사실 그걸 보면은 내 한계를 느끼게 되거든요. 또한 나는 죄인이에요. 아, 이 부분조차도 그냥 짧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냥 이렇게 립서비스 하듯이 말하고 지나치기가 정말 어려운, 정말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정말 진지하고도 진실된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건 강요가 아니고요. 설득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게 은혜거든요. 정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사람, 나 이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요. 단어 하나로 딱 집약한다면 연약함. weakness.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 그래서 얼마나 죄에 잘 넘어지는지. 얼마나 죄인지 알면서도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지. 그리고선 또 후회하는지.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실 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구약 성경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무섭게도 보여져요. 내가 다시는 내가 용서 안 한다 그러고 다시는 내가 너희들 나를 찾아도 내가 쳐다보지도 않을 거라고 그러고 예? 내 성전들만 밟고 더럽힐 뿐이라고 네 제사를 내가 언제 원했냐고 그러시다가도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렇게 앞에 한 말들은 그냥 다 까먹으신 것처럼 그냥 따뜻하게 푸근하게 그냥 너무나 반가워서 맞아주세요. 오직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늘 다시 맞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고 나도 나를 의지할 수가 없고 내 계획을 내가 자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결단을 내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이 내 연약함 속에서 그 연약함을 뚫고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하심이 나의 연약함을 뚫고 나온다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예. 나는 연약해서 오늘도 넘어지고 예. 오늘도 쓰러지고 그래서 다시 오늘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일이 막히고 좌절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연약함 속에서 나는 부족한데 내 실력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내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내 건강도 요거밖에 안 되고 내 여건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네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의 강함을 구약적인 표현을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우리보다 힘이 좀 센 분이 아니고요. 우리보다 조금 더 힘이 더 많아서 좀 더 우리보다 더 일을 많이 하도 안 지치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못하신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상당히 분주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의 그 마음과 정신과 그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그 계시를 받아서 전하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대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을 출중하게 해낸 바울이겠지만 동시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분주할 수도 있겠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각이, 계산이 쉽게 말하면요, 굉장히 빠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때 하나님은 너는 약한 존재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내가 약함을 고백을 할 때, 내가 약함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내가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그 강하심이, 전능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이, 힘이 비로소 나에게 임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날 때에 비로소 내가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내가 연약하다라는 걸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깨달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강하심이 드러날 때 내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이 남은 12월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또 이렇게 내년을 위해서 잘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정말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다가가는, 가까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내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내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 속에서 강함으로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꿋꿋하게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